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0월 13일 일요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묘사로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아름다운 한 문장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요한은 먼저 태초에 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말씀은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를 확증한다. 다음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말한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시다. 이어서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한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헬라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헬라어에는 정관사는 있지만 부정관사는 없다. 헬라어 정관사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는 정관사가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존재, 즉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말씀인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는 관사가 없으므로 이 구문은 그분의 신성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여전히 신성의 두 번째 위격이며 신성한 아들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라 말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를 확인시켜준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교훈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묵상.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왜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우리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만약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47.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8편이 맞음과 틀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8편이 맞음과 틀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더없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개업하는 곳에 가보면 여기저기에 축하하기 위해 온 꽃들과 액자들이 즐비합니다. 액자에 담긴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글 중 하나는 욥기 8장 7절의 내용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도 처음 문을 열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비록 처음 시작하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8장 7절의 내용을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문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쉽게 사용해도 괜찮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다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 너의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고 너의 자녀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 널 돌아보셔서 지금 형편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단 역시 욥처럼 그 당시의 상황과 이유를 잘 알지 못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관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와 내용을 문맥 속에서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진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은 진실처럼 들려지길 원했지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구절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구절은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틀렸다고 단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유명한 다윗이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절 중 대표적인 것이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혹 기뻐할 수도 있겠다 싶어지다가도 그 뒤에 나오는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라는 구절은 도무지 수긍되어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피 흘려 죽어 있는데 그 피에 발을 씻어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나는 너의 죽음에 상관없음을 보이는 죽은 악인보다도 더 잔인한 모습이 왠지 이건 아니다 싶은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이 잔인한 표현이 성경 속에서 다윗의 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은 사람에게 임하였지 글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입은 사람은 그 자신의 문체와 개성으로 그것을 글로 표현했고 그 중심적 내용은 사람이 읽어서 구원받기에 넉넉한 내용으로 성령께서 지도하시지만 그 외 주변적인 것까지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서로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취향에 따라 각 책이 개성이 있게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건도 약간의 차이가 나게 기록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하면서 민수기 25장 이 사건을 인용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자의 숫자를 1,000명이나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그때 2만 3천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25장 9절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연히 1,000명의 차이가 있는데도 성경은 그냥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000명의 차이가 다르게 기록되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핵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므로 고쳐 기록되지 않고 틀린 채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므로 더욱 성경답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58편은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의 감정이 실려서 오해할 수도 있는 무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58편에 있는 맞음과 틀림의 부분을 살펴보아서 성경 전체와 조화되게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묘사는 맞았습니다. 죄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묘사는 맞았습니다. 3절로 5절까지 했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3절로 5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본문은 사람들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공의란 없고 오히려 공의의 기회에 잠잠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 즉 죄인은 그가 모태에서 생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나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나아보니 죄인으로서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함으로 공의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후 그 생명으로 모든 족속이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일원성을 아담에게 두셨습니다. 최초의 여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고 아담의 호흡 즉 생명을 여자에게 이어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통해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결혼하여 또 다른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모든 족속들이 태어나게 하는 구조인 생명의 일원성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한 생명의 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여기 보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한 혈통은 아담을 시작으로 하는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의 시작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고 그것은 스스로는 생명 없는 존재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아담이 그 즉시 죽는 것은 유예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거절하여 떠난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본이었던 아담이 죽었으므로, 즉 죄인되었으므로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 나면서부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죄인이 되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성경절들을 통해 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잉태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잉태되었고 그래서 분리된 상태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기록한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어서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함께 죽게 되었고 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의 특징은 죽은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즉 죄인이 된 사람은 죄의 부패인 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까지에는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듯이 죄인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죄인의 열매인 죄들, 즉 죽은 행실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표범의 반점과 구수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본성 속에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입니다. 이것은 그 본성에서 스스로는 떨치고 나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즉 영원한 무로 돌아갈 황망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담의 위치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나무에 의의 가지가 접붙여져서 의의 가지를 통해서는 죄의 나무의 모양이긴 하지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만 죄의 결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죄의 문제만 처리하면 죄의 결과인 죄들까지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만 처리되면 죄로 인해 발생되는 죄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들이 아닌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들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선택할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성소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의 성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성소 진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 또는 등뼈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인데요. 성소 교리는 예, 우리가 얼핏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성소 교리는 십자가의 우주적인 의미와 또 우주적인 포괄적인 속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재림전에 있을 심판능과 같은 재림교회의 주된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의 심장 또는 등뼈라고 성소 진리를 읽었습니다.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줄곧 이런 성소 진리에 도전을 가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교리들과 달리 성소진리를 통해 신자들의 생각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하늘성소 봉사로 집중시킨 것이 재림교회의 특별한 공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진리는 재림교회가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되리라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발전시킨 독특한 기별이므로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타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성소적 교리가 아니냐는 그렇게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성소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십자가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교리를 훼손시켰다고 잘못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나타난 성소진리를 살펴본 다음에 참으로 그런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재림교회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성소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구약과 신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모세 오경만 해도 45장이 성소제도와 또 성소의식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담고 있고요. 구약의 예언서에도 약 45장이 성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시편이라고는 방대한 이 책은 거의 매장마다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성소 관련 용어 또 의식 등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며 특히 신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등은 또 성소와 관련된 상징과 이미지와 주제가 책 전체에 두루두루 스며들어 있어서 성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중심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주제는 재림교회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엘렌 화이트도 성소 교리가 성경 진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 주제는 1844년에 대실망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는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보도록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겠지만 재림교회의 성소 교리는 결코 개인의 구원을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소 기별을 통해 오히려 이미 받아들인 구원을 확증하고 더욱 확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지지하고 성도를 도덕적인 침모로서 붙들어주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고백을 이 성소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서론적인 강의로 성소 진리가 십자가 그리고 승천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지상성소나 하늘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한 그분의 하늘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불가분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못받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소교리는 십자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니 영원토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그리고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오묘한 사랑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하심과 그 굴욕적인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높여지심 그리고 주님에 대한 교회의 증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국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 그리고 중보사업의 비밀을 탐구할 때 주목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그분의 성육과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과 높여지심 그리고 중보사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중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 문제와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에 속박된 자들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또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이 구원의 비밀이 돌입해 들어온 것은 유일무이하고 독특하고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주 역사에서 구원사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사건, 그 이전의 모든 사건은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종결성, finality, 종결성은 신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히브리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같은 제물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For all time a single sacrifice. 모든 시대를 위해서 단 하나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한 번의 제사가 모든 시대를 위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의 효력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의 사건이므로 유일무이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속죄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모든 속죄의 수단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최종적인 것은 그것이 속죄의 효력을 주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인과 이 우주에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는 효력을 주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인적 또는 객관적, 주관적, 우주적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희생 제사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이 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라는 말로서 보충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고 영원한 구속, 죄사함, 죄로부터의 정결, 속죄 또는 화목죄를 이루었습니다. 속죄하는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유일한 속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종결성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세력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삶에서 원수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본성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승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영적 세력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승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그런 승리는 최종적인 것이어서 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승리뿐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우주에서 악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는 기능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개인의 죄뿐 아니라 우주에서 죄를 최종적으로 정결케 하고 악의 문제를 정결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와 그 사랑이 확증되는 모든 일에서 그 토대와 기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지니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성격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의 종결성에 대한 이런 강조를 잘못 이해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 십자가에서 끝난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런 사역도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분명하게 해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최종적인 이런 종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하늘 성소에서의 어떤 성소의 봉사, 그분의 제사장적 봉사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의 사역이 왜 필요한지, 이런 문제들은 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차근차근 성경에 나타난 성소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강의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하여 강의를 빠짐없이 청취하심으로 성경 전반에 나타난 성소 진리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